여러분은 지금 하나이시 학교에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무관심이 살인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그 인터내셔널 다크 스카이 파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인터내셔널 다크 스카이 파크는 파크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 그대로 그 인공의 불빛 공해로부터 밤하늘의 본연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또 밤하늘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밤하늘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등급으로 나누는데요. 가장 밝은 도심이 9등급, 인공의 빛이 전혀 없는 가장 어두운 하늘이 1등급입니다. 이곳 캘리포니아를 한번 찾아보니까 그 최악인 9등급 받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냐면 LA 도심부, 도심이랑 그 주변부인데 그 거대한 빛의 장막 때문에 빛을 거의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곳 캘리포니아에 또 최고 등급인 1등급의 밤하늘을 가진 곳이 있습니다.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개수해 보세요. 데스벨도? 또 다른. 네, 맞습니다. 예. 데스벨리입니다. 네, 혹시 그 데스벨리의 밤하늘을 직접 보신 분 계세요? 주장제 보셨어요? 데스벨리에서? 네. 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곳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완전히 사라져서 하늘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투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인지 그 별들이 되게 멀리서 이렇게 반짝인다기보다는 고요히 제자리에 떠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이고 또 그걸 보다 보면 우리 도시 생활에서 잊고 지냈던 은하수의 존재도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아, 저 넓은 우주에 우리밖에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먼저 생명이 살기에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은 딱 좋은 거리에 있는 그 행성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릅니다. 이 골디락스 존의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 영국 전래동화에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 이야기가 있대요. 혹시 아세요? 읽어주신 적 있으세요? 근데 이 그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 이야기에서 주인공 소녀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좋은 수프를 곰한테 주려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 생명체가 살기에 딱 좋은 우주의 영역을 그 골드락스 존이라고 한대요. 네, 하지만 과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에 따르면 우리 존재는 그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조건들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이를 희귀한 지구 가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가설에 따르면 우리는 먼저 은하 중심부의 치명적인 그 방사선을 피하면서도 또 생명의 재료가 되는 무거운 원소들이 충분한 은하 생명체가 거주 가능한 그 영역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수억 년간 안정적으로 빛을 내어주는 태양과 같은 별을 만나고 그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소행성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목성과 같은 우주 방패를 곁에 두는 행운까지 따라야 했습니다. 이 우주적인 행운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지구 그 자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기적입니다.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시켜서 예측 가능한 사계절을 선물한 거대한 달 같은 게 있어야 되고 또 치명적인 태양풍을 막아주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자기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행성의 온도를 스스로 조절하면서 생명의 균형을 맞춰주는 판구조 운동까지 필요하고 이 모든 조건들 중 단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지금처럼 풍성한 생명이 지구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조건들이 마치 하나의 목적을 위해 정교하게 조율된 것처럼 상상하기 어려운 확률을 뚫고 바로 이곳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과학의 시선으로 우주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우리의 존재는 단순한 우연을 넘어서 경이로운 기적에 가깝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학의 언어로도 이처럼 설명되는 인간의 특별함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와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가치를 우연의 산물로 보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로 지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기준이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우리 안에 새겨 넣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토록 존귀한 존재의 생명을 해하는 살인이 따라서 십계명에서 가장 중대한 죄악 중 하나로 금지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십계명의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생명을 빼앗는 행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원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는데요. 이때 사용된 살인이라는 히브로 단어가 라차흐인데요. 이건 모든 종류의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라차흐라는 말은 특별히 개인적인 증오나 탐욕 같은 악한 감정을 품고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꼭 집어서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살인이 아니라 계획되고 의도된 살인, 즉 한 인격에 대한 악의적인 파괴를 처음부터 엄중하게 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그게 의도가 아닐 경우에는 그 성경을 보면은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생명을 보호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행위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와 의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나아가서 직접적인 살인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마음에 악한 의도가 있다면 그건 역시 살인의 버금가는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계명의 정신은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 깊고 넓게 확장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예, 우리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살인 행위뿐만 아니라 그 뿌리가 되는 마음의 분노, 다른 사람을 향한 경멸과 욕설까지도 살인과 동일선상에 놓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결국 분노와 멸시, 욕설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존엄성을 깎아내리고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 인격에 대한 정신적, 영적인 살인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축소시키는 모든 시도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인에 대한 해석으로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리고 우리 인간을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알맞은 짝을 만들어주겠다. 이 말씀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과 또 이웃과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참된 평안과 존엄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한 인간의 존엄성은 그가 마땅히 누려야 할 합당하고 조화로운 관계에 놓일 때만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고 또 반대로 그 관계가 깨어지고 왜곡될 때에 인간의 존엄성은 무너져 내립니다. 결국 살인하지 말라라는 여섯째 계명은 단순히 생명을 물리적으로 빼앗는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생명의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행위를 금하고 금하는 깊고도 넓은 명령인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어떤 죽음은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관련자들에게도 살해의 의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도하지 않는 죽음은 정말 우리와 상관없는 것일까요? 5월달 지난달이었던 것 같은데 한국의 그 대형 식품 기업 공장 SPC 계열 공장에서 그게 아마 삼립이죠. 삼립이랑 또 뭐죠? 스타벅스도 있나요? 네? 네? 파리바게뜨. 삼립 파리바게뜨 그 가진 그 계열사를 가진 그 SPC 공장에서 끔찍한 사고가 반복되어서 그 한국 사회에 되게 분노와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 젊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서 죽는 비극이 있었는데요. 이게 문제가 된 게 뭐였냐면 이게 처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회사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물론 회사가 그 공장이 그들을 죽이려는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노동자의 안전보다 기업의 이윤을 더 추구하려는 의도입니다. 실제로 사고가 난 기계에는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빠져 있었고 또 2인 1조로 일해야 된다는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동료가 기계에 빨려 들어가서 그 죽은 참혹한 죽음을 당한 그 다음날 사고 현장을 흰천 하나로 가린 채 작업을 재개시킨 비정한 모습은 그들이 생명보단 생산 효율을 얼마나 우선시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도 뒤에 숨은 생명의 보호보단 이윤을 더 추구하는 구조적인 의도입니다. 직접적인 의도는 아니지만 이 구조와 제도 속에 숨은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누구도 저 노동자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안전이라는 가치와 더 많은 이윤이라는 가치가 저울 위에 놓여 있을 때 택한 거죠. 이윤 쪽을. 이윤 쪽으로 기운 명백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 한 생명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설령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리고 세상의 법정을 피해갈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하지만 살인하지 말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건을 들여본다면 어떨까요? 그 개념의 핵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지 말라는 것이었다면 이윤이라는 우상 앞에 한 생명이 쓰러져간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 베이 에리아의 이야기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잘 쓰고 있는 우버나 도어데시 같은 그 회사들이 이곳에서 생겨났는데요. 그들의 성공 뒤에는 특별한 고용 형태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그 운전자나 배달원을 전통적인 의미의 직원이 아니라 그 독립 계약자,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로 분류합니다. 이 지위는 캘리포니아에서 AB5 법안과 Proposition 22를 둘러싼 큰 사회적 법적 논쟁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랜 격한 논쟁 끝에 결국은 이 기업의 논리가 관철되어서 이들은 독립 계약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업들의 어느 누구도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죽기를 직접적으로 바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노동자에게 드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위에서 설계되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그 우버를 탔는데 우버가 사실 편한 게 그 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 일하는 사람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난 탔다가 내가 원하는 곳에 내리면 되는데 그날 따라서 그 우버 운전해 주시는 그 한 60대 여성분께서 괜히 말을 걸어 주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계속 했는데 세크라멘토에서 여기서 세크라멘토에 사신대요. 사셨는데 샌프란시스코에 딸이 살고 있어서 일주일에 6일 동안 일하는데 한 15시간 동안 일을 한대요. 그 우버 운전을 15시간 동안 하는데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우버 너무 비싼 것 같다고 이번에 가는 게 너무 비싼 것 같다고 그래서 넌 얼마 받니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손님이 얼마 내는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집에서 샌프란 공항까지 가는데 65불을 낸다고 하셨는데 되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자기는 이거 너 운전해줘서 15불인가를 받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름값 등등을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독립계약자라는 그 합법적인 이름 아래 있는 것들이 어떤 일이냐면 이분이 예를 들면 다쳤거나 아플 때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울타리를 하나씩 걷어내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풀타임을 일하는 사람들은 유급병가가 있고 보험이 있고 건강보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들은 그런 보험들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이 제도에 보면은 이 제도가 노동자를 직접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용 절감이라는 뚜렷한 의도가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안전망을 무너뜨린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적인 악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해 본 것은 관심이었습니다. 우리의 무관심은 이 시스템을 소극적으로나마 인정하고 동조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뭔지 아시죠?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아벨이 살해된 이후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질문은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너의 형제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느냐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가인은 섬뜩하고 비정한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 대답은 단순히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삶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그를 돌볼 책임이 없습니다라는 관계 단절과 책임 회피의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관심의 영성이고 모든 폭력과 악의 뿌리가 되는 태도입니다. 오늘날 이 가인의 그 대답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앱을 통해서 편리하게 음식을 주문하고 또 차를 부르면서 그 노동자들이 겪는 불안정한 삶과 부당한 대우에 대해 알면서도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외면한다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어쩌면 가인과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운전자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의 건강보험 없는 삶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단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쉽게 편하게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의 이면에는 누군가의 존엄성이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는 것. 그래서 예, 저는 제 이웃을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 시대 속에 온전히 살아내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 얼마 전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이 강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무관심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너는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뭐를 말하는 거냐 같냐면, 다른 사람에게 너는 나에게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죽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살인의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않는 것은 사랑의 첫 걸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여섯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말라라는 살아있는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때로 우리의 작은 무관심이 한 사람의 존엄성에 상처를 주고 그의 삶을 더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넓히는 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3, 4년째 해오던 그 책 모임에서 얼마 전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자매님과 카톡으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임 초반부터 굉장히 함께 잘 해주셨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이 담긴 쓴소리도 주저없이 해주셔서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모임에 오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카톡을 드렸더니 당분간 이 모임 도저히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 마음에 깊이 박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분 남편 얘기를 잠깐 들려주었는데요. 그분의 남편께서 최근 동남아 출장을 가셨는데 미얀마를 가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헐벗고 맨발로 물건을 파는 주니 혜인이 이런 정도의 나이 된 아이들이 물건을 파는데 맨발로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파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프면서 집에 돌아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마주한 풍경은 그분의 아들이 아침 식탁에 음식을 보면서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어요 여기에, 나트륨은 몇 그램이냐고 따지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제가 하는 그 책 모임의 모습이 어쩌면 그 아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큰 아픔을 이야기하고 또 불의를 비판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조차 너무나 안전하고 배부른 우리 아내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자기감이 들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역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정말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의 편리함과 나의 의로움을 넘어서 진정으로 고통받는 이웃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오늘 들은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의 연약한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이는 것, 불의한 일에 침묵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선택 앞에서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온전히 살아내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이 땅에 만연한 죽음의 문화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